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4면 어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를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서 과연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25장까지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가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주와 세계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14장이나 됩니다. 그걸 보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얼마나 중요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내내 살다가 175세에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우르 출신이었지만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100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은 그 100년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100년의 삶은 어떤 연유로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부르심을 받아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삶은 가나안에서의 100년이라는 삶은 스스로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다른 많은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우르라는 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같은 곳에 비교할 만한 아주 큰 대도시였죠. 그러니 거기서 살면서 관심을 가졌던 일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변방으로 지금 삶의 장소를 옮기게 되죠. 그렇게 불려나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내가 믿는 일을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여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신자가 되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르심이 들어있죠. 그러니 신자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살게 되는 이후의 삶은 역시 우리 마음대로 정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아브라함의 생애가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면 먼저 이 한 가지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에서 삶의 주도권이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100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다시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또 9절에 보면 부르심 받은 곳에 도착해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여기서 100년이나 살게 되지만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가 내 터전이다 라고 말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10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는 그런 식의 삶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덧붙이고 있죠. 자식들도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떠돌이처럼 나그네로 살게 하는 삶을 자손들에게도 이어가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보낸 삶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요약은 어떤 일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14면 어간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응답하는데 이렇게 응답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라고 말하고,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그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라는 말은 이후의 역사를 볼 때 그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야 거기가 목적지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기껏 도착한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필이면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바로 여기다 하고 알려주셨다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많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없는 땅도 많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땅이 여기다, 나는 여기에서 너에게 줄 땅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서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방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피해 살만한 곳을 옮기다 보니 남방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피해 움직여가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급기야 그 땅에 기근까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옮겨왔는데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흉년까지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받고 움직여왔지만 그가 그 땅에서 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가 그곳이구나라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이 땅이 주님께서 주신 그곳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었던 것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는 말씀이었죠.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이 요약하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가 몇 장 넘기시면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세상을 떠나죠. 자,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은 부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쯤 살다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한 40여 년을 이제 부인을 잃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와서 보통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삶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그를 위해 장지가 필요해서 무덤을 찾게 되는데 해쪽 속에 이제 무덤을 사는 장면이 2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을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장지를 이제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쪽 속은 장지를 주겠다고 지금 이제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밭 어귀에 그 막벨라 굴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굴을 사겠으니 그 대가를 받고 팔라고 간청을 합니다. 세 번이나 이 일이 오고 간 이후에 드디어 이제 값을 치르게 됐는데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이제 굴을 사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학자들은 이 은 400세겔은 그 장지 하나 값으로는 굉장히 지나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보였지만 이 해쪽 속들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한 몫을 보고 있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여기 들어와서 산 지가 60년이 넘었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을 알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조차도 마음 놓고 묻을 땅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상태로 평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 요약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100년은 약속에 따라 소유가 되기로 한 땅에서 살아온 세월이지만 그 세월은 여기가 그 땅 맞는 걸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 땅에 와 있지만 거기서도 이른바 안정적인 삶을 구가할 수는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했을 리는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와 있는 곳이지만 여기서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편은 단지 외부적인 여건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다시 히브리서 본문에 가보시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내용의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민족들이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번성을 할 것이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주 심하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속절없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1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18장에 가서 뭐라고 사라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급기야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말로 사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약속의 자손은 사라를 통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실현할 핵심 인물인 사라는 자꾸 약속을 실현할 가능성을 자꾸 줄여가고 있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또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면서도 마찬가지 질문에 질문을 대면하게 되죠. 과연 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그의 가정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서의 삶의 형편을 한마디로 그 12절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12절에 가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뜻합니다. 앞에 사라 다음 얘기에 나오니까 사라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살아온 100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머무는 곳마다 여기가 거기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와 있는가를 묻게 만드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또한 약속 실현을 위한 동반자가 계속 약속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르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 그의 인생은 이게 다 뭘까? 이 인생은 다 뭔가를 묻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희망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삶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지금 히브리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듯 삶의 현실에서 전에 없던 안정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형편이 좋아지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형편이 좋아지느냐, 좋은 일이 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개 사람들이 흔히 공감하는 그런 차원의 그렇다라는 답변과는 다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바라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소원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인생이 뒤바뀔 것 같은 그런 큰 소원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고 그저 마음의 위안이라도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작은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펼쳐지는 그 삶의 여러 여건들은 그 작은 마음의 변화도 가져보기 어려울 만큼 어떤 조짐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잘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말은 성경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누가 부르심을 받아 인생이 좋아진다고 인생이 편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신앙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신앙 때문에 인생이 좋아졌구나, 살만해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면 팍팍한 현실의 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죠. 골똘히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방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면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죠. 그가 겪게 되는 이 삶의 어려움들은 그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기근을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을 것이고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을 만한 여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사라를 늙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한테 갈 바를 알려달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수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해도 아브라함 자신이 해볼 만한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돌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아보니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원점으로 돌리는 일은 아브라함에게도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제 형편을 모르십니까? 무언가 해결하시지 않으면 저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절 찾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 아닌 협박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100년이나 살면서도 삶에 별 기쁨이 찾아지지 않는데 그는 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실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처음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여정을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시작하는 삶, 이 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말에 담겨 있죠. 아브라함의 이 삶은 순종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 또는 불순종의 선택뿐이었지 그는 하나님 앞에 협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런 몇 가지를 채워주신다면 제가 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요구된 가나안으로 떠나라, 부름받은 땅으로 떠나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명령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조정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형편을 겪게 될 때에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대체 여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에 설득이 될 만한 그런 답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신앙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 갖게 되는 질문과 응답은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은 오히려 이런 것이죠. 지금 이러한 사건, 이러한 형편이 내게 불순종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형편을 고려할 때 나는 불순종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아니다입니다. 어떤 형편도 우리에게 불순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내게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의 중요한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순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단지 순종이라는 잣대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종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에 아무 기쁨이 없어도 시키면 다 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키면 내가 다 합니다. 자, 잘 봐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시키는 대로 잘하는지. 하지만 마음에 어떤 기쁨이나 순종의 즐거움은 없죠. 그러니 순종만으로 그 자리를 버텼다면 그는 마치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화산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갖고 그 시간을 버텼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못하는 복종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100년을 가나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간 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바람을 가지고 13절에서 말하듯 그는 거기서 삽니다. 자, 그 성을 바라면서 거기서 그저 살다가 죽지요. 자, 믿음을 따라 삽니다. 약속이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1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을 달리해서 그의 삶이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점을 증언하는 삶이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요약하기를 14절이 말하고 있는데 곧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소망하던 내용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에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돌아가 봐야 거기에서는 얻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도 그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우르로 돌아간다고 해서 채워질 것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말하듯 그는 지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에 대해 그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 땅의 것들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해서 약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만사에 감사를 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성경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신앙의 삶은 이 땅의 것들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이 땅에서 채워질 수 있는 것들로만 다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들로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주께 드리는 감사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열거할수록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그런 내용의 감사라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시험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를 자꾸 이 땅에 머물게 하는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8절에서 그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이후에 400년이나 지나서 출애굽기에 가서야 이 일의 진면모가 펼쳐지게 됩니다. 즉 당장 경험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13절에 있듯 믿음을 따라 죽은 것,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보고 환영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과 자손 역시도 그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죠. 심지어는 아주 늦게 받은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래 약속하셨던 자식을 주시고 빼앗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가 약속받은 땅과 자손은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약속받은 땅과 자손이란 하늘의 것, 이 땅에 없는 더 나은 본향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범을 따라 살아간 우리들도 우리 삶에 대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땅이 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는 것들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볼 때 신자의 삶에,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버리게 되는 씨름은 어떠한 것인가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씨름하게 될까요?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눈앞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인생이 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맞게 되죠.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를 맞는 것은 전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매일에 삶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마음에 충족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가득한 느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오늘은 어제와 같이 앞을 모르는 하루였겠죠. 자,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주께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신다면 제가 이 상황이라도 버텨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께서 순종을 명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신앙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련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기도, 또 그렇게 무언가를 보여주셔서 내 마음에 안심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믿음의 삶에 어울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당연하다듯이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 주께서 무언가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를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때에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로로 살지 않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란 나그네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 없이 부름받은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부르심을 받아 신앙의 삶을 살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가늠할 수 없고 그리고 미래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살라고 하신 그곳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을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가나안이라고 여기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겪든 우리는 돌아가지 않기로 하고 그곳에서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삶을 경주해가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불러주셨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분명하나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돌아서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명하시니 주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아시오니 주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주께 드리는 순종의 걸음을 늦추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